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말씀과 연관이 있는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을 때 그 보고가 참 어려웠습니다. 난관이 있었습니다. 가서 봤더니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그 아낙 자손들이 있었다. 대장부 네피림과 같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을 하고 낭망하는 내용이 지난 본문에도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도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 어려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느냐. 오늘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며 올라가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다.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하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기뻐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은 우리가 어디로 갈고 지난주일의 말씀은 우리가 다시 장관을 세워서 저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29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서워한다는 것,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병들게 하는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네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죠? 무섭고 두렵고 절망하는 그런 가운데서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어쩌면 사람들을 실패하게 만드는 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 우리 믿는 사람이 두려워해서는 안 될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몇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 본문을 해석해 보면은 아, 이래서 믿는 사람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보면은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기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행하시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광야의 모든 삶을 이끌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만은 사실 모세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34편 1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하나님의 눈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펴주시고 바라보신다, 이끌어주신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들어주신다, 귀를 기울여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34편 17절에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셔도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2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무서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니까 내가 함께 할 거니까 그 애굽에서 나와서 앞에 가나안 땅에 그 안악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무서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펼쳐놓고 보면은 중간중간 실수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 아브라함도 그 생애를 보면은 중간중간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언제 실수를 하느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두려워했을 때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흉년해지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또 기다리는 자식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아내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믿지를 못했을 때 그가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앞서다가 자신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한때 실수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그 훌륭한 지도자인데 그 모세의 생애도 펼쳐놓고 보면 중간중간 실수할 때가 몇 번 있어요. 한 번은 40세 때 혈기를 부리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살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자신이 앞서 나가서 혈기를 부리고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해야 내 민족을 구원하지. 그래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설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 그때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실수를 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을 거기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32절에 보면은 이 일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미 400년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믿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원망하다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 두려워해서 안 되는가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 생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부족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아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셔서 그들의 행로를 이끌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33절 말씀에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 밤낮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구름을 모아서 또 밤에는 불 기둥을 만들어서 그들을 이끌어주셨다. 밤낮으로 그들을 이끌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래서 부모가 그 아이를 잘 안고 잘 케어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아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품은 가장 따뜻하고 하나님의 품은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안전이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안전지대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편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안전과 평안을 주실까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 환경은 좋지 않아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안전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로 달려가야 됩니까? 하나님에게로. 여호와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거기에 안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당시에 복음을 박해하는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욕구가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육체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따스함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안락함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먹고 입고 자야 되는 것입니다.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이런 다 육체적인 욕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장이 돼야 되죠. 두 번째로 안전의 욕구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는 그런 안전함,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싶은 욕구가 다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욕구가 있어요. 혼자 못 살아가잖아요. 서로 대화하고 서로 감정을 쉐어하고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존감의 욕구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 가치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이 내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마음의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 자존감의 욕구는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취의 욕구가 있다고 그러죠. 뭔가 목적을, 목표를 정했으면 그걸 이룰 때 성취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면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취의 욕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영적인 욕구가 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그런 욕구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모든 욕구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이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안전함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사해 바다는요 염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수영을 할 줄 몰라도 그 사해 바다에 뛰어들어도 빠져 죽을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영 안 해도 그냥 가서 눕기만 하면 물에 둥둥 떠요. 그러니까 뭐 수영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사해 바다에 들어갈 때 수영하러 들어갈 때에 안전 수칙이 있어요. 그 뭔지 아십니까? 가서 헤엄치지 마십시오 그래요. 우리가 보통 바다나 물에 들어가면 헤엄을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서 첨벙첨벙하면요 그 염분이 물기가 많아가지고 염분이 많아서 눈에 들어가면 눈이 쓰르고 아픕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뭐 수영 걱정할 필요 물이 빠져 죽진 않으니까 가서 잘 누우면은 그냥 물이 떠요. 그런데 그것도 잘못 누우면은 뒤집어져가지고 눈에 막 물 들어가면 큰일 나죠. 안전수칙이 수영하지 마십시오. 헤엄치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바다에 들어가도 그냥 물에 어지해서 그냥 앉아 누우면 자동적으로 둥둥 떠요 사람들이.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품에 가면 그럴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요동치고 풍랑이 일어나고 그래도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뭐 굳이 수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지만 하나님의 품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자, 세 번째 이유를 찾아보면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30절 말씀 보면은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 그 애굽 군대를 물리쳐 주셨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군인들이 따라오잖아요.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물에 빠져 죽거나 애굽 사람 군대에 의해서 칼과 창에 찔려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가지고 애굽 군대를 홍해에다가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달지라도 우리는 누굴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아직도 전쟁하고 있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전쟁할까요? 참 그 전쟁 안 하면 좋겠어요. 그 전쟁 때문에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또 그 팔레스타인 거기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말라서 죽은 오늘도 뭐 뉴스에 봤더니 뼈만 남아서 애가 죽었어요.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은 다 이유가 또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러시아 그거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천연가스 수출 문제와 관련이 있죠. 이 러시아에는 이 천연가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럽 나라들 다 그 수출해서 유럽 살거든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옛날에는 러시아에 속국 그 포함된 나라였잖아요. 독립을 해가지고 그 옛날 같으면은 그 우크라이나를 그 우크라이나가 땅이 참 편편하고요. 그래서 그 유럽으로 가는 그 가스의 그 송유관입니까? 그 관이 다 우크라이나 땅으로 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돈을 줄 필요가 없는데 독립을 하고 나니까 그 우크라이나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지나가니까. 그래서 나토에도 가입을 한다. 그러니까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돈 때문에 싸운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따지고 보면 거기에 뭐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명분 없는 전쟁은 물론 없지만은 그러나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나쁜 일이죠. 예일대학교에서 역사와 문명을 가르치는 도널드 케이건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전쟁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 케이건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전쟁의 동기와 이유가 무엇인가? 그 사람은 명료하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이 상대방이 더 강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먼저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리적인 전쟁 동기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고 그러면 더 이제 유럽 사람들하고 합쳐지면은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힘의 여유가 너무너무 강하면 여유가 있으면 전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를 이익 추구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실리적인 전쟁 동기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제적인 문제였다. 정치적인 문제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내가 더 이익을 누려야 되겠다. 이러다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명예 때문이라고도 하죠. 명분적인 전쟁 동기론이라고 하는데요. 다 명예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독일 사람들도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 이 지구상에서 우리 민족이 최고다. 제가 그런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죠. 뭐 일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섬나라지만은 그 사람들이요 자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최고다 일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영국도 물론 마찬가지죠. 대영 제국의 이런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 민족 누가 건드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전쟁을 옛날에 하지 않았습니까? 개인이든 민족이든 간에. 각자 명분을 내세워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전쟁은 좋은 것이 아니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검을 드는 자는 뭘로 망해요? 검으로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945년 전쟁이 일본의 패배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때 전쟁 승리의 영웅 맥아더 장군이죠. 동경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동경에 갔을 때 동경 시민들이 다 모여서 환영을 했다고 해요. 그때 맥아더 장군이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군중들 앞에서. 그 연설의 마지막 부분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 문제는 군대 문제이고, 군대 문제는 정치 문제이고, 정치 문제는 양심의 문제이고, 양심의 문제는 도덕의 문제이고, 그리고 도덕 문제는 종교 문제이면서 종교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게 연설을 했어요. 이분이 마치 무슨 신학자인 것처럼, 목사인 것처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경제 중요하죠. 군대력, 군사력 중요하죠. 정치 중요합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각 나라마다 제도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들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도덕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면은 전쟁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종교가 타락하고 신앙이 타락하니까 다른 것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 불심판 당하기 전에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성경 보면은 여호와의 동상 같다 그랬어요. 물이 넉넉하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소돔 고모라가 굉장히 좋은 그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막 타락하고 동성연애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유황불에 타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바벨탑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늘에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게 사람들이 단결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누가 맞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3절 보시면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 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는 것은 완벽하게 지켜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회로가 30만 개가 있다고 그러고요. 이 신경세포가 1억 개나 있다고 그래요. 조금만 잘못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많은 회로와 신경세포들이 작용을 해서 거리를 우리가 측정을 하고 색상을 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신체 기능은 다 자동 시스템인데요. 우리가 걷는 거, 달리는 거, 팔다리 움직이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자동 아닙니까? 특히 눈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전자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눈꺼풀을 이렇게 보시면 바람이 휙 분다든지 아니면 먼지가 휙 날라오면 어떻습니까? 순간적으로? 누가 뭐 시키지 않아도 그냥 눈을 감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자동 캐패시가 아닙니까? 참 신비한 거죠. 눈물샘에서 눈물이 나와가지고 우리 안구의 운동에 지장이 없도록 촉촉하게 적셔주는 거죠. 물론 이제 연세가 들어가지고 잘 안 되면 약을 넣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참 신비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신명기 3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그 딱 나오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혼자 다 하셨잖아요. 뭘 하셨습니까? 바람을 계속 불게 해서 그 홍해가 갈라지게 만들어주셨고 양쪽에 딱 막히도록 해주셨고 또 추격하는 그 애굽 군대는 하나님이 불을 내가지고 추격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셨고 하나님이 손이 부족해서 누구를 좀 불러다가 너 이 홍이 좀 갈라 나 이거 막아놓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하셨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길이라고 하잖아요. 인생 그 자체를 길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가장 안전한 길로 가려면은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가장 안전한 우리 인생길의 안내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헬라어에 보니까 에고 에미 호 헤도 스카이 헤 알레데이아 카이 헤 조에. 근데 이 문장이 참 유명한 문장이에요. 그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미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유명한 그 여덟 가지 종류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그 자기 계십니다. 14장 6절에서도 나는 누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꼭 정관사 해, 영어로 말하면 더죠. 해가 다 붙어 있습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세 단어 앞에 다 따로따로 해 하면 다 붙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정관사 해, 더는 온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유일한 길이고 내가 유일한 생명이고 내가 유일한 진리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길에 하늘나라로 천국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승리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79절 8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로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어디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한 길 평강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과 안전이 있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서 승리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